사무엘상 14장 23절부터 35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러다가 잡아 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 사무엘상 말씀으로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울. 사울은 그 이름의 의미처럼 욕망의 왕, 탐심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욕망과 탐심의 왕국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왕의 그 백성, 그 목자의 그 양. 왕과 백성들, 목자와 양들이 다 하나 되어 하나님을 향한 열망보다 자신의 탐심이 주장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울의 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와 거짓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보여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사울의 왕국의 죄악을 또다시 보여주시며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한 이 땅의 거짓 교회와 거짓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참 왕과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왕국 또는 예수님의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욕망이나 탐심이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망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 닮은 천국 백성을 생애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또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왕국 안에도 예수님 닮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였죠?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과 사울에 속한 백성들은 큰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인해 너무나 무기력하게 숨거나 흩어졌고요. 언약기업의 땅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했고요. 블레셋 편으로 돌아선 배신한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그의 병기 든 소년과 함께 두 명이 일어나 블레셋 군대에 진에 들어가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쳤죠.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생겨났죠? 블레셋 군대 안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어마어마했던 이스라엘이 그 앞에 정말 고양이의 쥐울 같았던 그런 어마어마했던 블레셋 군대 안에 요나단의 승리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났고요. 더 나아가 그들이 서로 치고 흩어지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자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요나단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울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사울이 이것을 보았어요. 블레셋 진영에 큰 소동과 혼란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알아보았죠. 자기 아들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했죠? 또다시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요나단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승리의 상황을 자기가 세상 유익과 영광을 얻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했던 사울이 그 요나단의 승리를 통해 블레셋이 혼란해진 그 기회를 붙들고 자기가 구원자가 되어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명하면서 또다시 언약궤라도 가져다가 하나님이라도 불러내서 이 큰 소동이 일어난 블레셋 군대를 치고 승리를 하려고 했었죠.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상 숭배예요. 항상 자기가 필요할 때 언약궤라도 가져다가 하나님이라도 불러다가 승리하라고 했던 모습.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 더 큰 혼란이 일어나서 서로 치며 흩어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던 명도 거둬요. 그리고 흩어져 도망치던 블레셋 군대를 이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블레셋을 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까지도 자기가 다 취하려고 언약궤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 숨고 도망치고 블레셋 편에까지 섰던 백성들까지 일어나고 합세해서 사울과 함께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나 대적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했죠. 그런데 자기들의 세상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는 너무나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사울을 도와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한 자로 여기려고 했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23절, 오늘 읽었던 23절 첫 부분에 보면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뭐라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 사건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친히 요나단을 통해 블레셋을 치고 그들을 소동케 하고 혼란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과 그 백성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여기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다 자기들의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자기들을 자랑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여 가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좀 내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이 인정받고 싶은 거죠. 거짓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자들이 자기들의 세상 영광과 유익을 얻는 일에는 너무나 빨리 머리가 돌아가고요.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요. 또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과 탐심이 주장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영광받는 일에는 너무나 열심입니다. 자기들이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을 내는 거죠. 그 왕의 그 백성, 그 목자의 그 양, 타락한 교회입니다. 사울은 이제 다 승리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싸우지 않고도 추격만 해도 너무나 쉽게 그 무시무시했던 블레셋의 군대를 이제 다 물리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구원자로 높임을 받고 자기가 자랑이 되고 이제 모든 영광은 자기가 다 취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자기를 더 왕으로 섬길 줄 알았습니다. 블레셋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자기 권세를 곧 되찾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모든 일이 사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질 않아요. 사울이 구원자가 되고 영광을 받는 일에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볼 텐데 그때의 욕망의 왕 사울과 욕망의 왕국인 사울의 왕국의 죄악이 또 드러나요. 탐심이 주장하는 거짓 목자와 거짓 교회의 죄악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죄악이 드러나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탐심에서 시작된 거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어떤 죄악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나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어떤 죄악을 보셨나요? 다시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나고 혼란에 빠진 블레셋 군대가 후퇴하며 배다된이라는 것을 지나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추격하면은요 블레셋 군대를 언약 기업의 땅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고 언약 기업의 땅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블레셋을 추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했다. 지치고 고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을 다 몰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죠? 왜 그토록 피곤해서 대적을 다 물리칠 수 없었죠? 사울왕이 블레셋을 다 몰아낼 때까지 음식 먹는 것을 금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날까지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야, 오늘 저녁까지는 저것들 다 몰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까지는 너희들 음식도 먹지 말고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맹세까지 하게 해서 블레셋 백성들을 빨리 몰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고 지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명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나온 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스스로 자기 소견을 따라 정한 사람의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헛된 맹세로서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워주며 고통을 받게 했다는 거죠. 즉, 이것도 사울의 탐심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온 그런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4절에 방금 읽은 구절에 사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할 때까지 Before I have avenged myself on my enemies. 즉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원수를 물리치고 내 영광을 도로 찾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기 전쟁하는데 백성들 이용하는 겁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자기 원수로 여기고요. 자기 원수 갚는 것으로 이 전쟁을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블레셋 군대로 인해 자기가 무력하게 도망치고 왕으로서의 영광과 권세가 바닥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를 속히 다 쫓아내야만 자기 영광과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세상 유익을 위해 자기 임의대로 금식을 명한 거라는 거죠. 음식도 먹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빨리 저녁 때까지 블레셋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아니면 금식이라도 하는 그 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를 얻어내라는 거죠.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위한 세상 전쟁을 하는데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백성에게 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셨죠. 금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뭐죠? 음식을 먹지 말라, 금식하라.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금식에. 구약에서. 회개하며 돌이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금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망.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자기의 세상 영광과 유익을 위해 백성들에게 회개나 믿음이 없는 금식의 행위, 금식의 열심만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맹세까지 하게 합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멍에를 주고 정죄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Ministry of Condemnation. 그런데 여기에 백성들은 혹시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까봐 그 짐을 지고 종처럼 자유함 없이 사울의 명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들도 원하는 세상 유익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왕과 백성들, 목자와 양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전형적인 거짓 목자와 거짓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사단의 왕국의 모습이에요. 사단과 사단의 왕국, 정죄의 사역을 합니다. 늘 고소해서 헛된 열심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여기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2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구원을 이루셨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23절 이후에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야 맞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고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날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그렇다면 따라오는 내용은 무엇이어야 맞을까요? 온 하나님의 왕국과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축하의 잔치가 벌어져서 오히려 백성들이 자유롭게 먹고 마시며 힘을 얻어 하나님 권능으로 다시 블레셋을 물리치고 언약기업의 땅을 다 도로 찾으며 완전한 승리의 현실을 누리고 하나님 찬송하는 내용으로 끝나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따라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누리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누리는 모습이 없어요. 기쁨과 감사, 찬송이 없습니다. 열심만 있지. 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리는 것이 없고요. 오히려 자기들의 세상 영광과 유익만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기쁨이나 감사가 없는 행위와 열심으로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곧 피곤하고 지칩니다.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오히려 반대로 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누리는 것을 금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금식을 명하고 그걸 어길 경우에 저주받을 것이라는 맹세까지 하게 하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줘서요. 더 열심과 행위로만 가게 하고 백성들은 이 계명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저주받을까 두려워 아니면 세상 축복 얻으려고 세상왕 사울과 사울의 계명에 노예가 스스로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죄의 사역을 하는 것. 은혜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는 왕. 자신의 탐심이 주장하는 나라. 계속해서 거짓 목자와 거짓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자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반면에 요나단은 어떠했나요? 요나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을 했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승리, 구원의 은혜와 승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이 나와요. 어디 나오죠? 어떻게 알 수 있죠? 26절에서 27절 보시겠어요? Verse 26 through 27.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하여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백성들은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사울의 명과 맹세의 저주가 두려워서 감히 먹지 못했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 꿀을 지팡이로 찍어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이 뭘 알려주느냐? 단순히 요나단은 사울의 계명 따르지 않고 뭐 못 들어서 뭐 음식을 먹었다는 그 정도의 의미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잘 알듯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업의 땅 하나님이 그 언약기업의 땅에 축복을 알려주실 때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언약기업의 땅을. 무슨 어떤 이름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기업의 땅의 축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기업의 땅을 다시 도로 찾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구원을 얻어주신 그 언약기업 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뭘 맛보며? 흐르는 꿀을 맛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백성 중에 하나가 요나단에게 와서 사울 왕이 음식 먹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저주를 맹세하게까지 한 것을 알려주자 요나단이 어떻게 고백했죠? 어이구, 내가 이제 저주받겠구나 하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사람의 계명에서 자유했습니다. 아버지 혹은 왕의 계명을 어긴 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건 아니었죠.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사울왕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30절에 보세요. Verse 29-30.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그저 사람의 계명과 헛된 맹세로 이 땅의 백성들을 곤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즉 고통을 주었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사람의 명으로 자기는 그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조금만 맛보았을 뿐인데도 눈이 밝아졌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면 대적을 다 물리쳤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회복해 주신 언약 기업의 축복을 누리며 힘을 얻어 대적을 다 물리치는 건데 사울왕이 사람의 계명으로 대적 이길 힘을 다 잃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어오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사람의 계명만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더욱 어기게 돼요. 더 대적을 이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31절, 32절. 오늘 보면 31절, 32절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의 심이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너무나 피곤하고 허기가 져서요. 블레셋에게서 탈취한 동물들을 취해서 피채 먹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신 죄였죠. 구약에서.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끊쳐질 거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가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거죠. 누리는 것이 없이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피곤하고 지치게 되니까 하나님에게서는 더욱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사람의 계명이라도 지워서 하나님 앞에 열심과 정성을 보여주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줄로 생각했겠죠. 누리는 것 없이는 피곤합니다. 그리고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울의 왕국, 결국 멸망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자신의 죄, 사울 자신의 탐심, 사울 자신의 세상 영광을 구하려는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는데도 백성들이 피체 동물을 잡아먹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으니까 뭐라고 사울이 얘기를 하죠? 33절을 보시겠어요? Verse 33.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너희가 야, 저 백성들이 무신하게 행했다. 무신하게 행했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알아요? They abandoned their faith.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버린 건 누구예요, 원래? 사울 자신입니다. 자신이 먼저 사람의 계명으로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저주를 맹세하게까지 해서 지금 이런 지경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또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자기의 명을 어기고 꿀을 조금 맛본 그 죄 없는 아들 요나단까지 정죄하고 죽여야 돼요. 백성들이 피채 고기를 잡아먹은 걸 가지고 너희들은 믿음을 버렸다.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백성들의 티끌만 보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목자. 늘 참소하는 자, 사단의 모습이죠. 이에 사울이 큰 돌을 가져오게 하고요. 거기에서 동물을 잡아서 더 이상 피채 먹지 못하게 하고 35절에 보면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는데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죠. 너무나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거짓 목자도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사람의 명을 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위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전혀 없는 자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신약에 또 생각나는 자들이 있지 않나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은 늘 금식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금식은 회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금식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들은 십계명까지도 자기들 멋대로 수백 가지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의 명으로 만들어 놔서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기의 행위를 끊임없이 자랑했고요. 자기들처럼 금식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며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도도 했잖아요. 창녀와 세리들 보면서 우리는 저들같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세상 영광과 유익을 위해 자기들의 그 왕된 위치와 자리를 지키려고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 저주받을까봐 열심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섬기게 했죠. 그래서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 교회의 모습도 이러했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 구절만 가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 Matthew chapter 15 verse 3 through 9.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 자, 1절부터 읽을게요. 1절부터 9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였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즉 너희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기 부모 공경하고 돌아보라, 자기 친족들 사랑으로 돌아보라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짓 목자의 모습, 이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에는 사울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울은 이와 같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자였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게 하는 자.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죠? 회칠한 무덤, 사단의 자식들, 다 탐심으로 가득 찬 거짓 목자들, 자기들의 세상 영광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며 하나님 백성들까지 이용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절대 예수님께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대 예수님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백성들을 예수님께로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사람의 계명으로 짐을 지우고 거기에 저주까지 선포하며 정죄의 사역을 했고요.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이끌어 자기 종으로 삼고 눈만 열심과 행위로만 가게 했습니다. 여기에 백성들도 자기들의 세상 욕망으로 인해 스스로 무지하게 되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종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다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거짓 목자만이 아니고요. 그걸 따라가는 백성들도 둘이 원하는 게 같거든요. 예전에 교회가 타락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요? 교회가 탐심으로 자기들의 사역을 채우려고 면죄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사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한다. 십자군 전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영토 확장을 위해 한 전쟁까지도 여기에 참여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수많은 자들이 이것을 사고 여기에 따라갔던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면,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는다는 가르침. 사실 거꾸로 하면은요,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가르침과 같은 거예요. 아닌가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복받는다.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메시지가 같은 거예요. 모든 기독교의 원리가 기도든지 예배든지 뭐 헌금이든지 봉사든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이러한 원리로 가는 것, 결국은 정죄의 사역입니다. 백성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으로만 가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는 거죠. 거짓 교회의 모습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도 여기에 너무 젖어서 살아왔습니다. 왜? 우리 안에도 그 거짓 교회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며 살아왔을까요? 그저 잘 몰라서였을까요? 사울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고 백성들은 또 그것을 따라갔던 이유가 뭐예요? 둘 다 욕망과 탐심이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 자기들의 세상 영광과 유익이 목적이다 보니, 내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다 보니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다 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만 나아갔고요. 거기에는 자기 만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는 더 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려고 열심과 정성을 하는 건데 오히려 더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세상으로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죠. 왜? 열심히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열심히 안 하면 뭔가 벌받을 것,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죄성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거짓 목자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하죠.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말씀을 왜곡해서 사사로이 풀고 사람의 명으로 짐을 지우고 결국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은 교주가 되는 거죠. 사도들이 사역하던 초대교회 때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고요. 또 있을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목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기들의 탐심을 위해 스스로 지은 말을 가지고 말씀도 사사로이 풀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 사울과 같은 자들이 있다.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런데 그들의 심판과 멸망은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사도 바울도 이러한 자들을 주의하고 올바로 분별하여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들어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20절 23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책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쫓게 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며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축복을 누리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 사람의 명과 가르침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즉 사람에게서 나온 헛된 예배, 거짓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거기에서는 유익이 있으나 괴롭게 하는 거에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천국 백성의 삶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거짓 목자와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기는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Colossians chapter 2 verse 6 through 7. 방금 읽은 9절에 그 바로 앞부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연결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다 물리치라. 붙들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소린가요? 우리 골로새서 이미 보았죠?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뭐가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누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참 복음은 우리로 감사하게 한다는 거죠. 감사하게 하지 않는 기독교인의 삶?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참 복음은 먼저 우리로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먼저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여기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쁘게, 즐겁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는 사단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세요? 여러분의 참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참 목자를 이신 예수님을 왜 사단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헛된 열심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니 율법의 권세에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죄하는 율법. 다시 우리를 정죄 안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저주나 벌은 없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왜? 그걸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왜 두려워해요? 저주나 정죄함을.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의 영원한 축복의 나라인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현실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는 우리가 요나단처럼 가나안 땅에 흐르는 꿀을 맛보며 우리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시지 사울처럼 그렇게 누리는 것을 금하고 그저 명으로,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짐을 지우고 고통받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천국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며 힘을 얻어 오히려 즐거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그저 벌받고 저주받을까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저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는 멍에는 무겁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 모든 짐은 예수님이 대신 지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쉼을 얻게 하시며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의 자유함으로 예수님처럼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쉼이지. 쉼이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사울의 사역은 정죄의 사역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은혜의 사역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계명에 매여 그저 목사가 하는 말 따라 복 받으려고 아니면 저주 받을까봐 그저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한테도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라고 자식들도 그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잠시라도 무엇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 행위의 원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구원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천국 축복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라도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잠시라도 좀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과 교제 나누라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어서 교제 좀 나누자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좀 알지어다. 너희는 나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 왜 주신 걸까요? 맛보고 누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저 이 주일이라도 하루 안 지키면 뭔가 마음이 그냥 그래서 오셨어요? 아니면 누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이날, 이 시간 넘치고 계십니까?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 사랑,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누리는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받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로써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예수님의 양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양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송 돌리는 삶으로 더욱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도 이 데우빌로 장로교회도 예수님의 교회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목자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임을 끝까지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4장 누가 주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